한 교수님이 아마 대학 다니실 때 같은데 그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사실은 유학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종신대학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간판신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오셔서 이렇게 10년째 사회가 계신데 잠깐 이제 점심 식사하면서도 좋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 칼빈의 경건에 대해서 우리 안인선 목사님 특강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회 창립 예배 이런 거 보면 이벤트들을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러분 교회는 창립 예배 때 오로지 그냥 말씀으로 예배 드리고 또 공부하고 정말 개혁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갖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들이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한국교회 소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말씀과 또 개혁신앙의 전통 위에 서려고 노력할 때 교회가 진정 교회다워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많은 빛을 비출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인데요. 시골입니다. 지금은 시골이 아니죠. 그 당시는 완전히 깡시골이었습니다.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교회에서 자랐는데 뭐 공부를 계속 할 만한 상황도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와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또 제 제자들을 활안에 계속 제가 장학생을 추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 평생의 신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저 베푸는 일에 더 많이 힘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가정이 어렵지만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어떤 사명의식이 있는 학생들을 제가 또 장학생을 추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소망이 있다면 그거죠. 한국교회가 정말 신학이 건강해져서 세상에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칼빈의 신학을 한번 보겠는데 뭐 평소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개혁신학 많이 배우고 계시니까 오늘은 저는 포커스를 좁혀서 칼빈의 경건이라고 하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 여기 강의 내용은 제 책 가운데 있는 챕터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강의해 드리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뭐냐 하면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의 그 신학이 지향하는 하나의 방향,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이 펼쳐보시면 초판이든 2판이든 또 최종판이든 간에 어느 항목을 보아도 경건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등장하지 않아요. 뭐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기 뭐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세례와 성찬 혹은 교회에 대해서 성화, 뭐 그 다음에 국가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나 어느 항목에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칼빈의 전체 신학이 지향, 그 어느 칼빈 신학의 지향 어느 한 카테고리가 아니라 전체 신학이 지향하는 목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의 그 헌정사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기독교 강요를 쓰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참된 경건의 생활을 이룰 것인가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그의 칼빈의 모든 신학에 신학이 응축돼, 농축되어서 바라보는 그 방향이 경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 경건은, 칼빈은 경건을 지식하고 연결시켜요. 이 지식은 우리가 이성으로 말하는 그 지식하고는 이 질적인 차이가 있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이란 성경이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칼빈은 경건을 말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라든지 구약에도 보면 계속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와 일맥상통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그 거기에서 진정한 경건이 출발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정일관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칼빈의 경건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인데요.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고요. 또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경건의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밀접한 상관, 연관성이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배하고 연결을 시켜요. 우리 자신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런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경건과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단절되었는데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는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진 자아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게 되기 때문에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그래서 경건은 칼빈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로 표출된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한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표출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데 그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심을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단순한 세레모니나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예배가 나오면 제가 좀 더 한번 참고로 오늘 어차피 뭐 여러분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또 한번 화란 개혁교회도 제가 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또 소개를 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화란에서 네덜란드에서 공부할 때 찍었던 사진들 몇 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잠깐 우리가 한번 맛을 보는 거죠. 대충 개혁교회를 보는 겁니다. 이게 16세기 당시 지도인데요. 16세기 당시에 여기가 프랑스고 여기가 독일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T자처럼 세워있는 이 지역이 옛날에 중프랑크의 후예들이 사는 곳들이에요. 북쪽은 네덜란드와 벨기에고요. 이 중간 지역은 알사스-로렌 지역인데요. 이 가운데 네덜란드, 지금 남부 네덜란드는 떨어져 나가서 벨기에가 됐습니다. 1830년대에. 그러나 원래는 하나가 네덜란드로 이렇게 불려졌던 곳인데 바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오늘날은 여기가 벨기에 네덜란드 근데 지금은 전체가 다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개혁교회가 세워졌고 화란 개혁교회가 세워진 데가 1560년대, 70년대 그때 세워져가지고요. 지금까지 이제 개혁교회 예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찬양 들으시죠? 시편 찬양을 파란 개혁교회는 지금도 그대로 해요. 근데 거기는 1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럼 뭔지 아시겠죠? 각각 시편 1장이 1장이에요. 시편 140장은 140편은 140장. 텍스트는 그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도 시편 찬양을 드리면 시편이 아름답고 정말 감명 깊은 고백이자 찬양이죠. 그래서 그걸 예배 시간 드리고 있고요. 이곳이 제가 살았던 캄펜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물은 저 북쪽에 알프스에서부터 독일을 지나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일로 내려가면 이제 대서양으로 흘러가는 그런 물이고요. 거기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3세기에 지어진 교회인데 지금도 개혁교회 예배인데요. 이 개혁교회 예배, 이 교회를 우리가 보훈게르크라고 하는데 보훈게르크 영어로 번역하면 하이처치라는 뜻입니다. 보훈게르크 예배에 그러니까 예, 보통 한 1,400명, 1,300명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있는데 주일 아침이 되면 요 다리, 이 다리가 이 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바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예요. 여기서 다리 건너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요 다리 건너 이렇게 가면 여기 아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다리로 자전거들이 막 인산 이내로 쫙 몰려오는 게 장관입니다. 한번 한국의 어느 기독신문의 기자분이 이제 화란에 오셨다가 제가 그 안내하니까 깜짝 놀랐다 하더라고요. 검은 옷에 양복 이렇게 입고 뭐 이렇게 유럽 사람들 모자 쓰고 여자분들도 보통 치마 입고 다니는데 치마 입고 자전거를 그렇게 잘 타요. 물론 롱드레스입니다. 영화에 나온 그런 비슷한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다리를 막 넘어오는데 막 꽉 차게 오는데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뭐 전형적인 개혁교회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 여러분도 보니까 개혁교회 예배 아주 잘 또 전통을 지켜나가면서도 아주 역동 있는 예배를 드려서 제가 감명을 받았는데 그런 교회가 전 세계에 많이 살아 있습니다. 아주 왕성하게. 이제 그 시내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그냥 참고로 같이 그 제가 농구 클럽에 있었는데 같이 이제 활동했던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이분이 이제 그 거기 그 총장님이셨던 분인데 같이 이분이 저한테 화란 개혁교회와 화란 문화를 많이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책으로 볼 수 없는 개혁교회 현장과 화란과 그 우리 종교개혁 역사 유적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개혁교회 예배인데요. 이게 이 예배가 부르크팔게르크라 그래서 부르크팔게르크 옛날 헤르만 바빙크라든지 바빙크 목사님이 교수님이 캄펜에서 교수 사역을 할 때 주로 많이 설교했던 그 교회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교회가 되죠. 그런 교회 그 건물 그대로 있는데 제가 이 예배실랑을 이제 사진을 찍어왔는데 원래 동영상이었는데 제가 잘 테크닉이 좀 부족해가지고 동영상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그 주소가 바뀌어서 안 나오는지 원래 이거 누르면 동영상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안 나와서 그냥 사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날이 마침 교회 학교 그러니까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연합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칼빈의 그 신학의 토대를 해서요. 거기는 개혁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우리 한국처럼 특수 대안학교가 아니라 공교육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일산이다. 일산에 만약에 중고등학교 혹은 초중고등학교가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5개, 6개는 우리 개혁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예요. 나머지는 공교육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니거나 일반 그 가톨릭에 속한 부모들도 개혁교회 학교를 보낸다 그래요. 교육의 퀄리티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그죠? 막 뺑뺑이를 돌려서 가거나 종교교육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이 많은데 이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를 교회에 와서 발표를 합니다. 학교와 교회가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드리스타라고 하는데 학교, 교회, 가정 이 세 가지가 항상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들하고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학생들은 자기들이 학교에서 배운 걸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성찬식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교회인데요. 성찬식에서 이제 성도들이 나와서 떡과 잔을 받아가는데 이거는 개혁교회도 약간의 특징이 각 교회마다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참석했던 이 교회는 오픈 오프 게르크라는 교회인데 성찬할 때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떡과 잔을 가지고 대기하고 서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앞으로 나와서 계속 그동안에는 이제 반주로 옛날 종교개혁 시대부터 쭉 불려져 왔던 라틴 찬양을 계속 반주로 이렇게 오르간에서 연주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떡을 받아가고 잔을 받아가는 그런 예배로 드렸었습니다.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인데요. 이 교회는 아주 교육적으로 독특한 교회인데요. 아, 그 전에 잠깐 앞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게 일종의 주보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PS라고 되어 있죠? 이거 허장은. 아, 이거 이제 GS. 쥐제시죠, 쥐제. 이건 허장언이라고 하는 거고, PS는 시편, 부살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찬양과 허장언이라고 그래서, 또 그 요즘의 찬양 비슷한데, 완전한 시편 찬양 그 곡, 단순열적인 그런 곡 말고, 약간 좀 그 근대 이후의 그 찬양 곡도 같이 섞여져서 두 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살룸 앤 허장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불러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어린아이들, 유아세례 때마다 어린아이들 앞으로 불러와서 같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죠. 자, 너희들이 어릴 때 이런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들은 자기 유아세례는 기억 안 나지만, 자기 동생들의 유아세례를 보면서, 아, 나도 저랬구나라고 신앙 교육을 자연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세례가 교육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오는데, 또 이게 인상적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뭐냐 하면 주로 자기들의 어머니나 외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할머니가 입었던 웨딩드레스나 그분들이 입었던 그 세례 드레스예요. 이걸 돕유룩이라고 하는데 화랑말로. 이 돕유룩을 그대로 자기 딸, 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드레스를 하나씩 입혀서 와요. 굉장히 아름답고 전통적인데 이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이처럼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계승한다. 계대적 신앙 계승을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유아세례 할 때 이제 유아세례는 전체 공동체, 허메인터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어린아이를 이제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체가 같이 공유하는 예배가 되고요. 그리고 앞에 나왔던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모여서 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를 통과를 하면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죄와 사망의 자녀 권세로부터 믿음의 권세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세레모니를 해줘요. 그런데 이런 유아 세례는 할 때는 그 주변의 스코틀랜드나 뭐 다른 독일에 있는 그 친척들까지 다 찾아옵니다.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가족적이고도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거 보고 놀랐어요. 와, 이렇게 하는구나. 한국에서 그런 걸 본 일이 없다 보니까 아주 정말 중요한 세레모니를 하고 마치고 나면 그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고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색종이로 고리 같은 걸 해가지고 목걸이 같은 거 그 색종이로 만든 목걸이를 크게 해서 그거를 어린아이 부모님, 엄마, 아빠에게 그 걸어줍니다. 축복해주고 축하해준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셀레브레이션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긴 제 딸입니다. 저희는 그 도비룩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한국에는 그렇다고 뭐 그냥 이렇게 내복바람을 내보낼 수도 없고 저희는 그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상의하다가 그럼 우리는 한복을 입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저희는 한복을 입고 갔고 역시 이날도 마찬가지 다른 화란 어린애들 앞에 나와서 유아세례 교육을 예배 시간에 교육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아주 그렇게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2000년 9월 3일이 그 세례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9월 3일이 되면 저희가 유아세례 받은 걸 제가 환기해 줍니다. 너 옛날 유아세례 받았고 이랬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카테키즘을 마친 학생들이 발표하는 겁니다. 유아세례 받고 나면 카테키즘을 받죠. 그런 학생들이 나와서 카테키즘, 즉 교리 교육을 마치고 이제 일종의 그 발표에 비슷하게 하는 순서예요. 다 그 순서에 들어있고 이건 결혼식 세레모니입니다. 지금도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는 이제 목사님 앞에서 무릎 꿇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보면 결혼식 할 때 특히 예식장 같은 데 하는 거 보면 너무 시간이 쫓기고 그죠? 막 어디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예배라는 그런 경건한 맛이 안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예배로 드리는데 아주 정말 경건하지만 무겁지 않고 환하게 밝으면서 경건한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결혼식 날 이렇게 찬송도 앞에 인도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그 신랑 신부가, 이제 자기들이 그 이제 신랑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언약의 자손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겠다. 헌신의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서로 잘 살겠다고 두 사람 간의 약속을 하는 정도를 떠나서 그걸 다 초월해가지고 이제는 믿는 가정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는가. 그걸 아예 선언을 합니다. 일종의 헌신 예배를 드려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맞겠다. 맞죠, 그죠? 결국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가정을 세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 셀레브레이션을 통해서 그 헌신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것도 이제 이건 다른 시즌에 찍은 사진인데 역시 학생들이 자기네 학교 뭐 초등학생들 이때는 초등학생들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활동한 것을 교회에서 작품을 걸고 발표를 해요. 그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근데 그게 한국처럼 한 달에 뭐 등록금이 뭐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하는 비싼 대안학교가 아니라 그냥 일반 공교육입니다. 일반 공교육인데 교육을 시킬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 앞으로 교육이 많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한국 교육이 지금 거의 뭐 볼모지 상태거든요. 특히 신앙교육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직에 계시거나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의 어떤 우리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한번 노력해야 될 거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장로님 안수받는 제 친구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인데요. 장로 안수받는 모습인데 장로가 직능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청소년을 담당하는 그런 장로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담당하게 되십니다. 네. 제가 잠깐 그냥 화란 개혁교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이나 이런 것도 다 전통적인 그런 옛날에 16, 17세기부터 사용하던 건물을 그대로 써요. 그리고, 예전에 이런 것도 아주 전통적 시편 찬양 계속 예배 시간마다 드리면서 또 뭐 그 아주 유럽의 전통적인 그런 클래식한 분위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데도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 전통과 어떤 실용 혹은 현대라고 하는 그 두 사이 어떻게 우리가 잘 교량을 놓을 것인가 이런 면에서 우리보다 먼저 그 문제를 고민했던 교회들과 또 같이 연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예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 성경. 그래서 칼빈은 경건을 말할 때 이 경건을 하나님의 창조주됨과 구속주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인식하는 것, 그것이 이제 경건의 출발인데 이것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유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됨과 구속주되심 그리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영유되는 것, 이것이 다 하나의 그 포괄적인 체계로서의 경건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건은 칼빈이 말하는 경건은 우리의 포괄적인 삶의 하나의 그 체제입니다. 또 way of life예요. 삶의 체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하고 또 부부간에 대하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대하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대로 잘 융합되어진 하나의 생활 체계, 삶의 체계가 경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특히 신비적인 은사 운동하는 분은 경건, 영성 그러면 얼마나 방언을 많이 하는가, 얼마나 신비적 체험을 하는가, 이것이 경건한가 아닌가의 잣대가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인간의 경험이 잣대가 될 때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렇죠. 조삼모계처럼 자꾸 바뀌는데 하나님 말씀과 거기에 터 위에 선 우리의 삶의 총체성, 이것이 경건이다. 그 점을 우리가 잘 보면 좋겠고요. 예, 바로 이 얘기죠. 신앙과 삶의 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효력은 마음속 가장 깊은 감정에까지 침투해서,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을 아주 관통해가지고 영혼 안에 자리를 잡고 인간 전체에 영향을 주어한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 전체 삶이 우리 전체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그 점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하는 경건의 통전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서 우리 의식구조나 우리 생활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 것은 이것은 거짓 경건이라는 거죠. 같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 그런데 칼빈의 경건은 이제 지금 첫 번째, 이것 앞으로 세 가지 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축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자로 우리가 바로 알고 지식, 하나님을 알고 그에 대한 예배자로 나서면서 우리 삶을 성경에서 제시한 바로 살아나가는 것, 토탈 삶의 체계를 우리가 경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 단계 더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타자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상호관계에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웃을 사랑한다, 혹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한다, 선을 베푼다라고 할 때,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삼습니다. 행위 구원이에요. 공로주의 사상이에요. 그죠? 내가 그래서 얼마나 선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가늠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어떤 펠라기우스적인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칼빈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웃을 위한다, 선을 행한다, 자선을 베푼다, 우리가 구제를 한다, 이런 것들은 중생의 확실한 상징이자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상징이자 열매예요. 여러분,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콩을 심었는데 대나무가 나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삶의 의식구조의 변혁과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이란 결국 타자를 위한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는 말은 이겁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포기하고 타자를 유익하게 할 때 비로소 자아의 중생이 증명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그런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보고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구제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들을 도울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이 뭡니까? 경건한 삶. 그리고 여러분이 그 중생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그 근의 공식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삶은 칼빈에 의하면 타인을 사랑하는 삶으로 표현된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것도요,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예. 네. 경건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건 경건은 우리가 구원받은 중생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 그 다음에 칼빈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생명체나 물체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특히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셨거든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다면. 손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특별히 하와를 지으실 때는요, 하나님이 또다시 흙을 빚어서 하와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혹시? 저도 미처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칼빈이 가르치는 글들을, 칼빈의 글을 보다 보니까 거기 답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어거스틴도 그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모든 인간은 하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일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아담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아를 포기하고 타자를 위해서 자아를 전적으로 바치지 않는다면 바울이 사랑의 일이라고 가르친 그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각 칼빈에 의하면 인간의 신체 기관들은 그 기관 자체를 위해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체다 하죠. 손과 발과 우리 그 뭐 허리 뭐 이런 거 다 각자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손이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손이 존재하는 것은 손이 부지런히 뭐 씻고 음식을 먹고 하면서 몸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각 기능들은 각 기능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체적인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랄까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 혹은 나름대로 어떤 뭐 직장에서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 할 때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작게는 현산교회,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협력, 동력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칼빈의 신학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 하나 느꼈던 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주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다 보면은 가끔 어깨가 좀 많이 불편합니다. 저는 허리는 비교적 괜찮은 편인데 어깨가 좀 많이 약한 편이에요. 제 어깨가 이렇게 넓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아내에게 좀 이렇게 좀 마사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 제 아내는 좀 약간 저랑 달라서 굉장히 아주 허리허리한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하는 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 정말 나를 사랑을 조금밖에 안 하나, 왜 이렇게 좀 건성건성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말을 못해도 서운한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슬쩍 표시를 하니까 그런 아니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제가 제 아내가 좀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아내를 한번 이렇게 어깨를 풀어주고 마사지를 해줬어요. 근데 굉장히 시원하고 좋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를 갖다가 이제 마사지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전하고 달라진 거예요. 왜냐? 어떻게 해야 몸이 시원하게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을 잘 해주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받을 거를 기대하고 받는 것만을 원하다 보니까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죠. 불만이 좀 생겨요. 표현 안 하지만. 근데 제가 먼저 베풀고 나니까 아내가 그걸 알고 잘 베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삶도 그래요. 많은 교회 안 애들이, 특히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부부간이든 부자들, 저기 자녀 부모간이든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살펴보면 주로 어떤 심적인 불만이 어디서 오냐 하면 상대가 나에게 성의 있게 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질 때 가장 불만이 온대요. 근데 따지고 보면 상대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는 모습으로 가면 그것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의 성도들에게 열린 모습으로 여러분이 받기를 기대했던 그러한 사랑을 먼저 베풀 때 그런 공동체는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렇게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건을 말할 때 또 하나가 이제 청지기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칼빈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은사는 타자,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신학이죠. 청지기 신학. 이거는 우리 개혁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요. 다양한 물질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체라면 우린 가능한 한 많이 모아서 많이 쓰는 것이 최대겠죠. 그죠? 가능한 한 많이 모아서 정말 화려하고 멋있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라고 하나님이 맡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분배하고 베풀고 나누어줘야 한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머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웃을 도우라고, 그리고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잠시 맡겨준 겁니다. 그 맡겨준 것은요, 유예 기간이 있어요. 세상 떠나는 날까지예요. 세상 떠나는 날까지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우린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면 우린 그걸로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하나님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지기 사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이런 청지기의 유일한 자격 조건은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랑이 있어야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이웃을 구체적으로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어요. 아까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하에 있다니. 칼빈주의가 그거 아니겠어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맡긴 것을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활용하고 마치 다섯 달러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한 자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하나 또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했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쉽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나를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못하는 건 그건 인격이 덜 된 거고, 나를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더 성숙한 사람은 나를 잘해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죠. 경건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타자를 사랑하고 섬길 그런 섬기게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타자를 사랑하고 존중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쯤에서 북한을 떠오릅니다. 저는 제가 유학하기 전까지는요, 북한에 별로 특별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고향이 평양이셨지만은 그냥 그 정도 관심 있었고, 저는 뭐 개혁신앙과 이 북한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화란에 가서 살다 보니까 많은 화란 개혁교인들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그겁니다. 안 목사님, 요즘 북한하고 많이 어렵다 그러던데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하고는 어떻게 잘 좀 연결이 돼서 도와주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북한은 그냥 나라인데, 뭐 그런 하나의 나라라는 생각, 그래서밖에 안 드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한두 번 물어본 게 아니라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니까 제가 나중에는 양심에 하나님 큰 부담을 주셨어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었고, 저는 그래서 칼빈을 공부하면서 뒤늦게 북한과 통일을 위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북한이 우리에게 한 일을 가만히 보면 정말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도와줘도 오리발 내밀고, 오히려 그렇게 도와줘도 막 폭격하잖아요. 연평도 폭격도 하고, 막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핵무기도 있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좋아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더 많이, 앞으로 이제 우리 개혁신학이 깊어져가서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전 세계적으로 세워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칼빈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그를 돕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가령 그가 비루하고 무가치하다고 하자. 그러나 높으신 주께서는 낮은 그에게 자기의 아름다운 형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봉사할 의무도 없다고 우리에게 없다고 말하자. 그에게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조금도 숙여줄 가치가 없다고 말할 것인가. 그러나 그를 우리에게 추천하신 하나님의 형상에는 그대 자신과 그대의 전 소유를 바칠 가치가 있다. 하나님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생애와 전 가치를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위에서 쏟아부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죠. 그 아름다운 형상에 마음이 이끌려서 타자를 동정, 긍휼하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경건은 타자의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그를 존경하고 또 동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이러한 칼빈의 경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국교회사 안에서의 모델을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찾아봅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칼빈이 말하는 그 경건을 잘 이해하고 실천한 분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평양신학교 출신이에요. 1938년에 34회로 졸업하신 이분입니다. 그리고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 사경회, 그다음 부흥회 사경회죠, 를 인도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같이 교회를 섬겼던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입니다. 애양원교회 당회원들의 사진이에요. 장로님들의 사진입니다. 이때가 1940년대 후반기인데요. 벌써 선글라스를 끼신 분들이 계시죠. 굉장히 패셔너블해 보이죠. 그죠? 앞서가는 분들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여긴 아픈 사연들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다 얼굴이 일그러지신 분들입니다. 한센병. 요즘 그런 말씀 안 되는데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던 한센병 환자분들이 다 그 교회 성도들이었고 장로님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그 당시는 부모도 버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센병 환자들이었는데 그분들과 함께 애양원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애양원 성도들이 이분들이 결혼을 못하잖아요. 이렇게 한센병으로 해서 이제 격리돼서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손영아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합동결혼식, 중매를 서로 결혼을 가정을 맺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합동 결혼식도 해주고 굉장히 아주 역동적인 그런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백범 김구 선생이에요. 근데 백범 김구 선생은 우리 한국인이 투표하면 현 전직을 통틀어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그러면 백범 김구 선생을 꼽는데요. 우리 여러분 12월에 대선이 있죠. 여러분 뭐 누구 나름대로 이미 다 정해분들이 계실 텐데 요즘 정치인 말고 요즘 정치인을 포함한 역대 모든 정치인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백범 김구 선생을 꼽는답니다. 그 정도로 존경받는 분이신데요. 이 김구 선생은 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후배예요. 후배인데 가장 존중했다 그래요. 김구 선생님이 볼 때는 손양원 목사님 바로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초청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강의도 부탁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그래서 너무 아끼는 그런 자기 후배니까 그에게 친필로 써준 것이 애양원 박물관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전체적인 총체적인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웃을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자기 형제처럼 끌어안고 평생을 사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오히려 세속 정치인이 가장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많은 배울 바가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가 배울 개혁주의적인 분이다. 이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공산주의자를 자기 아들로 삼고 평생을 같이 또 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모님이 돌보는 문제를 갖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칼빈의 경건의 모습이 가장 구현되어 있는 분 중에 뛰어난 분이 손양호 목사님을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북한 선교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손양호 목사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준다. 그분은 공산주의자 손에 순교하셨어요. 지금 여수에, 여러분 여수 엑스포트 갈 때 아마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가면 순교하신 터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도요. 그런데 그는 결국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리고 결국 그도 공산주의자에게 죽었지만 그 공산주의자였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받아주신 분이에요. 용납하고 용서하신 분이죠.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성경대로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도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승화되어야 되겠고, 그 정도 실천의 모습이 나타날 때 칼빈이 말하는 경건한 기독교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한 공동체를 또 세우게 되는데요.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 속에서 회복이 된다. 공동체 속에서. 그러니까 공동체가 중요해요. 거룩한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 끝없이 새롭게 교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칼빈은 그것을 권징이라고 표현합니다. 권징. 칼빈이 권징을 시행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예요. 그 중에 하나 뭐냐 하면, 먼저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만약 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으로 계속 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권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자신을 교정하는 겁니다. 해당자를 교정하게 하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칼빈은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그런 그 지체로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로 고백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쓴다는 게 첫 번째였죠. 그리고 나서는 시야를 넓혀서 우리의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경건한 모습의 두 번째 차원이었고, 이제 세 번째 차원은 우리의 이 창조 세계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칼빈의 경건한 신학의 시종일관 기초는 창조주여 구속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위임을 받은 우리가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처음에 지어놓으셨던 그 모습으로 유지하고 우리가 지켜나갈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노동의 문제도 여기서 다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며 지키라는 조건으로 이 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를 보시면 분명히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된 원인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땅이, 뱀이 스스로 범죄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인간이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징계를 주시는데 땅도 저주를 받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자연세계와 창조세계가 왜곡되게 된 데는 우리 인간의 원인 제공이 제일 큽니다. 결정적인 원인을 우리가 제공한 거예요. 지금도 자연계가 파손되고 오염되는 거 다 우리들의 인간의 탐욕에 의한 그런 훼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대로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회복시키고 지켜나가는 그것이 진정으로 경건한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제 그의 장세기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피조물들과 적절한 유대관계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인간의 본래적인 그러한 삶의 조건들이 규정되어 있었다. 다른 피조물들과 적절한 유대관계, 적절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카톨릭은요, 자연신학을 말합니다. 그죠? 카톨릭은 자연신학. 즉, 카톨릭은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보는 자연신학의 문이 열려 있어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그렇게 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왜곡된 인간의 그런 자아를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리 자연세계를 봐도 창조주 하나님 혹은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 정확히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 조물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요. 이거를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religious seed라고 합니다. 종교적 씨앗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요. 여러분 아주 아름답고 장엄한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아니면 아주 깊은 계곡을 보시면 야, 참 아름답구나. 야,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 고백이고 다른 사람들은 야, 이 자연이 너무 참 위대하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자연에다가 빌고 복을 빚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창조세계를 보고 우리가 오히려 창조세계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세계를 보지 않고 그걸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칼빈이 이제 우상숭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연세계를 우리가 잘 지키도록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극단이 있죠. 이 자연계를 막 마음껏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이 자연계를 어떻게 훼손해도 좋다. 훼손하는 현대인들. 그들 때문에 자연계가 황폐되어 있잖아요. 그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고. 이런 극단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극단은 이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신. 자연신 마치 정령 숭배하듯이 그런 숭배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건 잘못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갈빈이 볼 때는 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이 피조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위임받은 청지기로 잘 지켜나갈 책임이 있다. 균형 있는 성경적인 인식을 갖는 그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불건전한 것들은 이 땅의 자연적인 본래의 소산이 아니고 단지 죄로 말미암아 기원되는 부패물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창세기 주석에서 칼빈이 한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부패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비참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 타락한 것은 우리 인간이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자연계를 황폐하게 하고 할 때 벌어지는 모든 폐해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있잖아요. 요새 기후의 변동이라든지 막 그런 지각변동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 원인자가 바로 경건하지 못한 인간에게 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세계, 창조세계가 비참함과 무질서함에게 있는 이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대책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이에요. 자, 이것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를 깨끗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를 완전히 전 우주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항상 예배 시간에 우리 간증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그런 간증적인 그런 가스펠이 아니라 시편 찬양이라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곡을 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전 우주를 구속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런 창조주에 대한 고백이 바로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어떤 예배 행위라고 하는 액티비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의 영역이며 더 나아가서 전 우주적이며 전 생태계적인 차원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신앙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두 가지거든요. 창조주이자 구속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린 여러분 자연세계를 보면서 그 자연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묵상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경건한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이 저주를 제거함으로써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간에 있는 모든 죄악된 그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고 깨끗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예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온갖 해로운 것을 추방하시며 그 동안에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이 세상의 과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전 자연세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찬송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가사처럼 이 온 세계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폭이 넓죠, 그죠?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자연세계를 돌보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아버지는 제 딸아이의 아버지인데요. 제가 엊그저께 제 조카가 시집을 갑니다. 이제 1년 만에 교제를 하고 정식으로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왔고요. 저는 이제 이모부가 돼요. 제 아내의 언니의 딸이니까. 이제 제가 이모부가 되는데 저한테 이제 두 젊은이가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인사를 하러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어머님은 그래도 좀 좋아하시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모부가 되겠죠. 아버지가 좀 신랑을 탐탁히 여기지 않더라. 그리고 굉장히 아주 그것 때문에 두 젊은이가 마치 저에게 구원병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도 딸을 키우지만 아빠가 볼 때 딸은 세상에 최고다. 근데 그 최고인데 그 딸아이 갑자기 웬 남자가 나타나서 딱 그렇게 이제 그 딸을 딱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아빠가 아마 서운할 거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라. 제가 얘기는 해줬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조카가, 제 여자 조카가 눈물이 글썽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본다는 게 뭔지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아빠가 되어 보니까. 특히 딸을 키우는 아빠이다 보니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섬세한 부분들이. 근데 칼빈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자연세계, 더 좁게 말하면 우리 인간세계, 이런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청지기 위임을 주셨는데 그것이 폭군처럼 너 말 들어 안 들으면 너 단칼에 날아가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라고 맡기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훈육하지만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하다고 훈육한다고 그렇다고 팔다리를 분지르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훈육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훈육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연세계를 돌보는 그 자체가 창조세계를 돌보는 자체가 칼빈이 볼 때는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전 우주적인 구속사역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니까 칼빈의 경건의 신학은 우리 시야를 창조세계로까지 확대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난히 잘 생각해보세요. 유난히 우리 개혁주의를 고백하는 개혁주의 교회일수록 예배 시간에 창조에 대한 그 찬양이 엄청 강조됩니다. 그렇죠? 느끼시죠?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레구눔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레그눔 데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경건한 자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경건의 그러한 경건을 어떻게 훈련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제가 언젠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재미있게 감동 있게 읽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그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젊은 남녀가 굉장히 서로 연애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카톡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죠, 동영상, 뭐 화상통화 이런 거 없으니까 서로 편지만 주고받다가 처음 만난 거예요.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젊은 청춘 남녀인데.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그 자매가 먼저 약속 장소에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이제 저쪽에서 어느 형제가 다가와요. 보니까 아마 자기랑 오랜 세월 동안 편지로 사랑을 키워왔던 그 형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다가오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보니까 그 형제는 눈이 하나 없었습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는 형제였어요. 이제 그 자매가 당황을 한 거죠. 아니, 이런 중요한 사실을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까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었을까? 너무 놀라가지고 형제에게 막 엄청 컴플레인을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 자매님, 저는 벌써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매가 내가 혹시 기억을 못했나? 기억을 더듬어 말합니다. 한 번도 자기는 그런 사실을 고백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썼던 기억이 아마 날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런 편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한눈에 반했다. 그 편지 본 기억이 나거든요. 형제는 고백을 이제 재미있게 위트있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그죠? 반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했던 얘기를 제가 읽고, 야, 참 재미있는 이야기다라고 제가 메모를 해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라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어떤 결혼 상대자를 결정하기까지는 정말 면밀하게 기도하고 두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일단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한눈을 감고 살라고 합니다. 한눈을 감고 사는 거예요. 장점만을 보는 거죠. 장점만을 보고 단점은 보지 않고 그렇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 현산교회 안에 여러분 다 마음에 드는 성도들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때로는 아, 저 성도의 저 성격은 정말 나를 거슬리게 해,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면만을 보면 결국 같은 공동체 안에 있기 참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 단점에는 눈이 멀고 장점을 보게 될 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잠깐 쳐다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여러분 이번에는 한쪽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이번 그게 제가 그 책에서 보니까 그게 윙크가 그런 거랍니다. 윙크는 나는 당신의 장점만을 보겠습니다. 단점은 안 보겠습니다. 이게 윙크입니다. 한번 여러분 윙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윙크. 앞으로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의 장점을 보시고 단점은 눈을 감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정말 장점은 보고 격려해 주시고 단점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격려하고 덮어가면 될 것 생각합니다. 칼빈이 말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만족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눈으로 보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고 감사할 세상이고 우리가 한없이 봉사할 만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건의 훈련 부분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말할 때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회복의 역사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그런 구원의 역사인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칼빈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가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그런 그 과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 칼빈 기독교 강의에서 3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말은요, 자기 학대하고는 다릅니다. 자기 학대는 아, 난 안 돼, 내가 뭐 하겠어, 이건 자기 학대, 자기 혐오예요. 자기 부인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로드십을 바꾸는 것을, 주권을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구속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끝없이 내 인생은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셨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이 모든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끝없이 자기 부인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은요, 막 우리가 은혜 받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삶의 영역에서 인정해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문화의 변혁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는 힘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내 능력대로 내가 주권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참 고달프게 느껴지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감으로만 다가와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자유롭게 되면, 여러분이 주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굉장히 즐거운 삶의 경험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Carrying the cross,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진정한 경건의 모습은 십자가를 짊어질 때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가는 이마에 붙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지고 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짊어지고 간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고난에 대한 훈련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청지기 의식이 약하지 않은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그리스도와 확실한 사귐을 받게 된다. 십자가를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십자가가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결국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짊어지시는 거죠. 그 단순한 논리를 우리가 잊고 있다는 걸 칼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은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중심에 고립된 삶, 즉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삶에서 타자를 사랑하는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자아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자꾸만 여러분이 멀어지고 게으르지게 된다면 약이 필요한 거죠. 아, 주사 맞을 때가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짊어지는 겁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은 곧 나에게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를 짊어지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 칼빈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까?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까? 해결은 간단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제가 고백할 수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십자가가 있고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또 여러분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도 각자에게 맡은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삶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치료법입니다. 근데 십자가는요, 또 하나님의 징계도 돼요. 또한 하나님 주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징계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네.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 번 더 남았죠. 그래서 타자를 위한 사랑과, 삶과 사랑은 결국 자아를 위한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이며 자아는 타자와 연합된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가 고난을 인내할 때 그것은 결국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자아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타자와도 같이 연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삶을 말해요. 자, 앞에 우리가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 이 땅이 다라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저 즐겁게 살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론적인 비전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완성되지 아니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종말론적인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경건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칼빈이 말하는 경건은 개인의 인격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한 창조주요 구속주 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지식과 관계됐었죠. 그 지식은 어디서 옵니까? 성경에서 오죠. 칼빈이 말하는 경건은 성경과 떼어놓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아는 지식과 관계된다는 거고요. 이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예배를 정점으로 해서 타인에 대한 사랑과 창조주에 대한 그런 창조 세계에 대한 그 섬김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칼빈은 개인의 영성을, 경건을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사회적 개념으로 혹은 생태학적 개념으로 그렇게 확대시키지 않아요. 자, 보시면요. 이런 영성의 개념이 현대에는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어떤 영성주의자들은 그냥 개인의 영성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적 체험을 많이 했는가, 방언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데만 집착하는 영성이 있고요. 어떤 영성은 사회적 영성에만 집착을 해요. 해방신학, 민중신학은 사회를 바꾸는 그것이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그걸 영성이라고 표현해요. 또 생태신학하는 분들은 또 지나치게 생태신학적인 측면을 배타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나 칼빈의 신학은 어느 하나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서 시작해서 우리 인간 사는 사회로 생태계까지 확대하면서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 앞에 이렇게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적인 경건의 경향성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건과 신학의 통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16세기를 살았던 칼빈의 경건의 신학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경건의 교과서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경건의 신학이었고 이러한 경건의 신학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성취를 대망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칼빈의 경건의 신학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21세기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제시해 준다고 믿습니다. 창조주요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며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래서 참으로 이 땅에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